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종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초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이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주 오랫동안 고민해온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의 모든 범죄도 전쟁도 폭력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만일 처음부터 모든 인간이 착하고 선하게만 살도록 만들어주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비극들이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보도에 나오는 끔찍한 사건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저런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시는 걸까? 처음부터 저런 사람이 생기지 못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내가 내 의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건데 그것도 좀 이상하다 싶기도 했어요.
두 분이 말씀하신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핵심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악한 것도 없겠지만 동시에 진정한 선함도 진정한 사랑도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모가 비슷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선택하시는 분인 것처럼 인간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생각 없는 인형이나 기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증거라는 거네요. 개나 고양이 또는 다른 동물들도 어느 정도의 선택을 하지만 인간처럼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 차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에서 오는 거군요.
저는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것이 자유라고 하니까 훨씬 더 묵직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동시에 선택의 책임도 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이 말씀도 단순히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선택지를 다 앞에 놓아두고 선택은 인간의 몫으로 남겨두신 거죠.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이 단순하게 좋은 말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사망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엄청난 선택권까지 맡기셨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강요된 선택이 아니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생명을 택하라고 하시면서도 강제로 택하게 만들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인간의 선택을 인정해 주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선택의 자유는 원하지만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은 싫어하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선택권을 왜 만들어줘서 이렇게 악한 세상을 만들었냐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도록 조작된 기계라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기계가 작동하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감정과 행동에는 반드시 그것을 선택한 의지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잖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강요된 사랑이 아니라 선택된 사랑이라는 것이 그 사랑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자신을 사랑하도록 강제로 설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죠.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즉 스스로 선택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도록 강요당하셨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강요당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런 자유로운 선택이 있어야만 진짜 사랑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네요. 이게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복종하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게 정말 감사하게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도 이것과 연결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유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악하게 살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유죠. 자유의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 혼자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관건인 거네요. 자기 마음대로 쓰면 그게 오히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사랑으로 쓰면 그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유의지 때문에 죄를 짓는 게 가능해진 건데 동시에 자유의지 때문에 진정한 사랑도 가능해졌다는 게 참 신기하고 오묘한 것 같아요. 동전의 양면처럼요.
네, 아주 잘 보셨습니다. 이제 조금 더 어렵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결국 먹을 수밖에 없도록 유혹하는 함정을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닌가라는 거죠. 낮은 영양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놓으셨을까? 그냥 처음부터 없애버리거나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유의지가 사라지는 거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맞아요. 선택지가 없으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진짜로 순종하는 건 아닌 거죠. 선악과라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네, 정확히 봐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와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금지하셨죠. 이것이 함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공간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말씀이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닌지 스스로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앞세우지 않겠다는 선택이 매일 가능해지는 거였네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순종이 되려면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실제로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안 하는 건 순종이 아니니까요. 이제 보니 선악과를 만드신 건 함정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 그 선택의 공간에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과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유혹이었죠. 함정을 놓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공간을 주셨지만 뱀은 그 공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속인 거죠.
결국 아담과 하와가 먹은 건 선악과가 탐스러워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네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고요.
뱀의 질문이 정말 교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심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 의심이 생기자마자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것,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이 기준이 된 거고요.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유혹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함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선택의 공간을 주셨고 그 공간을 악용한 것은 뱀이었죠.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은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의 무게입니다.
이제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학대받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착취당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강제로 막아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도 너무 공감돼요.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왜 저걸 그냥 두시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가해자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다 보면 피해자의 고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하나님은 가해자의 자유의지를 피해자의 고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가요?
네, 그 질문에는 두 가지 관점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이유죠.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행동을 강제로 막으신다면 그 순간 인간의 자유의지는 사라집니다. 악을 저지를 수 없도록 강제된 인간은 자동으로 선해 보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선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장갑을 끼면 더러운 것을 만져도 손이 더러워지지 않는 것처럼 선과 악의 선택이 없는 그저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지키기 위해서 악한 행동을 허용하신다는 건가요? 그 이유만으로는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유의지를 지키는 것이 피해자가 고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것에서 두 번째 관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허용하시지만 그것을 묵인하시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한 사건들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에 대한 최종적인 처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역사의 끝에서 모든 죄악에 대한 완전한 공의를 실현하실 분이십니다. 모든 가해자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고 모든 피해자는 반드시 회복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과 회복이 반드시 있다는 거군요. 그게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는 실제 사실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악을 허용하시는 것이 무관심이나 방치가 아니었네요. 자유의지를 진지하게 다루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불의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된다는 거잖아요. 피해자들이 정말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공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고통과 악을 단순히 지켜보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고통을 짊어지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과 죄악의 결과를 직접 몸으로 감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였네요. 예수님도 가해자들이 만들어낸 고통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직접 경험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 한가운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죄악을 강제로 막지 않으시면서도 그에 따라 받게 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지옥을 만드셨냐라고 질문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저도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좀 무섭고 불편해요. 사랑의 하나님과 지옥이라는 그 개념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도 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랑하신다면서 결국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게 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세상에서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잘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 사후에 지옥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 피해자들과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는 게 그게 더 불공평하지 않나요?
나진영 형제가 아주 중요한 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지옥을 먼저 하나님의 공의라는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 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희는 영벌에 들어가겠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이라는 말씀입니다. 지옥은 원래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을 파괴하는 악한 영적 존재들을 심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죠.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그 길을 선택한다면 그 결과로 지옥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벌을 주려고 만드신 고문 장소가 아니라 악을 심판하는 공의의 공간이라는 거군요. 그런데 그 공의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에게 최종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자유의지가 실재한다는 증거가 지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유의지가 진짜라면 그 선택의 결과가 따르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은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실화하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자유의지도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그것은 진짜 선택이 아니니까요.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을 진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이 장면은 마지막 심판의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냉혹하신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든 얼마나 부유했든 얼마나 교묘하게 악을 행했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니 오히려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억울함이 영원히 묻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밝혀진다는 거니까요. 지옥이 두려운 곳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피해자들에게는 반드시 공의가 실현된다는 약속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결국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끝까지 선택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없이 존재하게 되는 공간이라는 거잖아요. 그 선택을 하나님이 강요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한 것이고요.
네, 잘 보셨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하지 않은 결과로 그곳에 있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네 원하는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끝까지 존중하십니다. 그것이 자유의지를 주신 분의 마지막 존중이죠.
C.S. 루이스의 말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리네요. 하나님이 강제로 지옥에 던지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한 선택의 최종 결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도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옥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지옥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 같아요. 자유의지로 매일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게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삶과 죽음의 문제였던 거죠.
네,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볼까요?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고통을 그냥 두시는지에 대한 답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는 말이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인격체로 대우하신다는 의미라는 게 마음에 남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이나 꼭두각시처럼 다루셨다면 오히려 그게 우리를 더 무시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유의지와 연결된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선택이 진정한 사랑의 가장 완전한 표현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옥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옥이 하나님의 잔인함이나 무자비함의 증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지옥이 자유의지가 진짜라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가 진짜라는 것의 증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살다 간 수많은 사람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피해만 입다가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어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선택이라는 것도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강요된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선택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선택을 해나가고 있겠지만 그 자유의지로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북수준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자매님들은 최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했던 상황이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직업과 관련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서 하나님께 좀 간절히 기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곧 졸업이라 진로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어서 다시 목표를 재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좀 기도하면서 다시 찾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절박한 때는 아무래도 삶이 위태로운 상황일 때일 겁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목숨이 위협을 받으면 몹시 다급해 할 수밖에 없죠.
네,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지원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아무래도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 중보기도 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 자신과 다름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고 깊이 기도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만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적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한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는 많지만 하나님만을 온전히 구하고 찾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대상도 계속 달라고만 하면 지쳐서 힘이 드는 경우가 생기는데 늘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간절히 원하며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사무엘상 7장의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렇군요. 돌아온 법궤를 함부로 대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백성들이 어떠한 계기로 여호와를 간절히 찾게 되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빼앗겼던 법궤가 스스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영광 중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우 기뻐했지만 정작 여호와를 맞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새 수레로 법궤를 실어온 어미 암손은 돌려보내고 자신들의 가축 정에서 숫소를 바쳐야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 규정과 달리 이 암소들로 제사를 드렸죠.
게다가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70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건도 발생했죠. 이스라엘의 태도는 블레셋이 법궤를 우습게 여기는 모습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뜨거운 손맛을 본 것처럼 이스라엘도 심판의 손맛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마음에 편치 않으셨습니다. 법궤는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오래도록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블레셋의 공격으로 성소였던 실로는 파괴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없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손맛 때문에 공격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팎의 모든 상황이 불안해 평안하게 살 수 없었던 시대였군요. 그래서 말씀처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크게 울면서 부르짖고 찾았습니다. 이런 반응은 사무엘이 곳곳을 순회하며 신앙 각성 운동을 벌인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마음이 되자 사무엘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회개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만 마음을 향하여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와도 섬기고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이방신도 섬겼습니다.
이런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전쟁에서 패하고 불안한 삶이 된 것이군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섬기는 생명의 길과 이방신을 섬기는 죽음의 길 앞에서 이제 생명의 길을 택했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여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에 물을 붓고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물을 붓고 금식을 한다는 것은 생존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금식하여 연약해진 최적의 시간에 침략한 것이군요. 승리를 위해 전쟁하는 것이지만 참 비열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여호와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블레셋에 맞설 무기와 군대를 준비토록 요구하지 않았고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기도해 블레셋의 손에 구원하게 해달라 요청했고 사무엘은 온전한 범죄를 드리며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사무엘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호와께서 우레를 발해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 패하게 하셨군요. 역시 전쟁의 승패는 사람이 많고 적음과 유리한 상황에 달려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무엇이든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다급할수록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 즉 도움의 돌로 붙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강조한 이름이군요. 그러고 보니 지난번 이스라엘이 패했던 장소도 에벤에셀이지 않았나요?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지난날에는 패배의 상징이었던 에벤에셀이 이제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고 분노하셨는데 이 승리로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설에 있는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셨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도 되찾고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가 있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로 이스라엘 다스렸고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다스렸으며 라마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겨 나라가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무엘을 통해 안정과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되었네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푹신한 성도님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에벤에셀의 역사가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선해서 자녀가 선하거나 부모가 악해서 자녀가 악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사무엘의 통치로 이스라엘은 정치적 안정과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데 세월이 흘러 사무엘은 늙었고 그에게는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기도로 얻은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었는데 아들들의 이름에도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도 이름의 뜻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요엘과 아비야는 사사로 일했는데 직책만 보면 이름값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두 아들은 경건했던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전혀 따르지 않고 있는 모습이네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사가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바꾸는 것은 율법이 엄격하게 금하는 죄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 이미 심판받은 엘리 아들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네요.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악한 아들들이 나온 것이 이상하면서도 씁쓸하네요. 목사님,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는데 사사도 승계되는 직책인가요?
사사는 승계되는 직책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아들들의 성품과 성향을 잘 알았을 텐데 이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은 크나큰 실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를 계기로 사무엘에게 나아가 왕을 세워달라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벗어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장로들은 또 다른 사사를 세워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표면상의 이유는 사무엘이 늙고 아들들이 불의한 것 때문이지만 실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싫고 눈에 보이는 인간이 왕으로 다스리는 왕정을 원했고 거룩한 나라로 있는 것도 싫고 열방들처럼 평범한 나라로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 이스라엘을 열방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정체성과 사명을 내팽개치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몹시 마음이 상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장로들의 요구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반역의 역사를 가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하셨습니다.
자녀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그런 마음으로 허락하신 것 같네요.
부모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양보하고 져주는 것처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기분 좋게 허락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근본을 바꾸는 일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시작해야 하는데 불편한 마음으로 허락해 시작하니 앞으로의 상황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중히 경고하며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왕들은 그 왕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 취하고 빼앗아가는 자들이어서 아들들, 딸들, 밭, 노비와 나귀들, 십일조를 세금이든 강탈이든 징병이 등 빼앗아 갈 거라는 것입니다.
훗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도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는 악행을 저질렀죠.
맞습니다. 왕의 통치는 백성들의 삶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백성들은 노예에 가까운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이 같은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면 왕을 세우는 일을 한 번쯤은 재고해 볼 만도 한데요.
그래야 하는데요. 그러나 백성들은 생각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엄한 경고에도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어 왕을 세우게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 훗날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호세아 13장 10절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축복 속에 왕정을 시작하게 하실 것인데 백성들은 동기도 잘못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시점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은 열렬히 환영할 일이지 거부할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함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망각하고 탐욕으로 선을 넘나들며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나눌 마지막 말씀인 사무엘상 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를 알게 된 것은 대학 후배와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이었지만 자기 교회의 일꾼이 부족하다는 말을 만날 때마다 했던 후배 때문에 그것이 인연으로 이어져 교사로, 전도사로, 담임 목사로 26년이 넘는 기간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복된 인연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라는 남조선의 노랫말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비하신 만남이었네요.
오늘 말씀에도 우연인 듯 연속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됩니다. 엄중한 경고에도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관심은 누가 초대왕이 될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하더라. 집안 배경, 영모, 신체 조건은 어느 하나 빠지는 데 없네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여건들을 골고루 갖춘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서 하나님도 그러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린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찾아오게 했고 사울은 베냐민 땅을 두루두루 살피며 찾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일단 사울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맡겨진 일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맞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할까 싶어 사울은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한 사환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입니다.
대답하되 벗어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해보자 제안한 겁니다. 사울은 사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비해 갈 예물도 챙겼습니다.
사울에겐 윗사람, 특히 하나님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예우를 하려는 좋은 모습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었는데 사울의 계획에는 원래 없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나섰다가 뜻밖의 만남,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 만남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입니다.
사울에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하루 전날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올 것과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했습니다. 기름 부어 지도자로 될 사울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돌보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크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인간 왕을 원하고 거룩한 나라 말고 평범한 나라로 살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돌보기를 그치지 않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애정이 가득 담긴 내 백성이라 부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해 왕을 세워주려 했습니다. 사울이 다가오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바로 그다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사울은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는 생각에 사무엘 앞에서도 선견자의 집이 어디냐 물었습니다. 사무엘은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는 찾았으니 염려 말고 더 큰 것을 생각하라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입니다.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은 사무엘의 말에 거듭거듭 놀랐습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말한 적도 없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놀랐고 사울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는 것에 더욱 놀랐습니다. 사울은 이 말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들어 자신과 자신의 집안은 이 일을 감당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사울은 집안과 용모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예의도 갖췄고 겸손하기까지 하네요. 사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인데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어 그것은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대내외적 상황이 불안해 평안하게 살 수 없었던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고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열어 생사를 건 회개를 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식하여 연약해진 이때를 이용하여 블레셋은 침공했는데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사무엘에게 구원의 중보 기도를 간청했고 여호와는 사무엘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레로 블레셋 사람들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 기념비를 세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의 에벤에셀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온전히 경배했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안팎으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늙은 후 사사로 세워진 그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하자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제사장 나라가 아닌 평범한 나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반역적인 왕정 요구를 허락하시면서도 엄중히 경고하며 왕의 제도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선하신 왕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로 용모가 준수한 데다 책임감과 예의와 겸손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해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셨고 사울에게 나라의 일을 듣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늘 겸손히 살아가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안팎으로 불안한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모하며 구하게 되었고 블레셋의 침공에도 사무엘에게 여호와를 구하게 하여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으며 이를 잊지 않기 위해 승리의 장소에 도움의 돌이라는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였음을 알려주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여기까지 도우신다는 에벤에셀의 역사가 함께함을 가르치십시오. 사무엘이 늙었을 때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 불의를 행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울 것을 요청했고 하나님은 왕정의 폐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시면서도 반역적인 왕정 요청을 허락하셨음을 알려주며 백성들의 요청은 마음의 동기와 시점이 모두 잘못되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동기와 시점을 늘 점검하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연해 보이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여 초대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려주며 반역적 요청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권면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